6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겔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계속 끊이지 않고 30년 전만 해도 십자가만 꽂으면 그곳에 송도가 모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고 많은 수적인 우세함이 드러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모습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그나마 수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수평이동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가는 그러한 형태의 부흥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혹자들은 오늘날의 시대가 과학과 이성의 시대여서 그러한 것들이 설명되지 않는, 머리로 설명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초월적인 것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한국 점술 시장의 규모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공식 통계청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한 해 점술 시장의 규모는 2043억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에 의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고 영국 주간지에서 분석하기를 우리나라 한 해 그 시장의 규모는 4조 원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대표 콘텐츠 산업인 영화 산업보다도 영화 산업의 1.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지배한다면 점술, 점쟁이한테 안 가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코 단순히 이성과 과학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그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은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 현수막에도 많이 걸려있던 말이고 우리가 슬로건으로도 많이 외쳤고 또한 오늘 찬양 중에도 참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구절 자체는 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너희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맡은 임무입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한 전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빛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발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드리워진 빛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백성에게만 임하죠. 그래서 어둠이 깔린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을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떠오르는 이야기 없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아홉 번째 재앙이었죠. 흑암 재앙입니다. 그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온 세상은, 온 애굽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에만 빛이 비쳐 있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오늘날의 주의 백성들은 그 빛을 성실하게 반사할 때 죄의 구름으로 덮인 열방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온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로 시온산으로 다가오는, 달려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요, 우리가 역사서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이 다 전쟁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싸우러, 침략하러, 뺏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온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쳤더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선망의 대상으로, 종기와 영광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다녔던 페니키아 상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에바의 어린 낙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캐러반으로 유명했던 아라비아 상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두 부류의 상인들은요, 소위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동아프리카까지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금과 유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버티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아름다운 그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빛을 비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자,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요, 열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빛을 발하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문자적 그대로 빛을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네온사인 켜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문학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빛을 바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빛을 바라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빛을 바라다의 의미는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은 60장이죠, 58장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이사야 58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울었는데 그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급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의 백성은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평소대로 자신이 행했던 대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요, 이것이 강해져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 자체는 너무나 순전한 종교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금식은 그저 굶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결코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고, 8절에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게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 빛을 바라는 모습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드러납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요, 명확하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쳤던 설교 산상수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소금과 빛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시는 말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데 뭘 보고 비치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줘야 했던 것은요, 그들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은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에서 아주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난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총독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묘사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보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요, 그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아냈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아, 그곳에는 진리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이 아주 철저하게 신뢰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밤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 황제는 침전 밖을 향하여 다급하게 외칩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선교사 원도드와 헐버트가 급히 궁궐로 달려와서 그날 밤을 고종 황제와 함께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선교사들이 함께 순번을 서면서 나눠서 불침번을 서면서 고종을 호위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 불행했던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종도 황제였기 때문에 그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하들 중에서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부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당시 상황이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 선교사는 유일하게 고종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종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다 하면 이꼬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밖에 언더우드 선교사 없느냐가 아니라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기독교인이면 내가 다 믿을 수 있고 내 목숨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황제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오늘날과 같이 아주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거나 완전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분명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전도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미션을 줬더니 한 친구가 자기 친구와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와 카톡한 내용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때 전도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 전도 대상자 친구가 교회 이미지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않냐,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도가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정인이 사건입니다. 그 정인이의 양 부모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부모님들 두 분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양부모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한동대에서 만나서 그렇게 결혼까지 한 사이입니다. 남들이 보면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죠. 이 기사는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요, 물론 이 사실 자체에도 너무나 화가 나고 충격이었지만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니 이해가 되네요. 차라리 욕했으면 덜 아팠을 텐데, 아 그냥 욕하는구나 받아들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기독교는 조금씩 개독교라고 욕을 먹기 시작했고요. 또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기독교인이면 아닌 척하면서도 남들보다 더한 위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라는 신뢰는 모두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예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 때문에 아, 저 사람들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별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이제는 악한 행위 그 자체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정인이 부모들 정말 나쁜 사람들, 하나님 영광 가리운 정말 나쁜 사람들, 그렇게 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쌓아온 우리의 잘못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선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죠? 남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의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남들만큼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탈세하니까 나도 세금 조금은 감해도 괜찮지 않나? 다른 사람들 시간의 수당 다 부정적으로 부당하게 찍는데 나도 그렇게 부당한 수입 조금은 얻어도 괜찮지 않나? 이웃은 굶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내 수익에 비슷한 사람들은 다 좋은 차 타고 사치 명품 사고 있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다른 사람들 근무 시간에 다 게으름 피우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나도 그렇게 미워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 내가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이 약한 사람에게 내 권리를 부당하지 않게 합당한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갑질을 행하는 것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사실은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평가할 겁니다.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표본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가 내뱉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내뱉는 말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향기를 삶으로 먼저 전함으로써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뭔가 좀 다른데? 뭐지? 왜 다르지? 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 사람들은 이렇게 선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 이웃 사랑, 윤리적 생활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